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에스겔 4장에서 또 24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4장, 5장을 통해서 그래서 네 가지 상징, 뭐 도판, 누워있는 자세, 떡, 털 이런 걸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저주일로 온 범죄의 대가가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끔찍한가, 온 열방으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렇게 대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바르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죠. 마치 깡패들이 편을 먹듯이 온 우주의 짱이 되신 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든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 모습을 보면, 그 중심, 그 의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저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하는 식의 그런 편애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의 바탕을 둔 그런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 희생이라는 게 바른 공의를 이루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죄를 지었음에도 서로 잘 알고 뭐 네가 내 자녀니 어쩐 일에 가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에스겔서, 특히 이번 주간 다루는 4장에서 24장을 보면 바로 그런 공의의 바탕을 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에스겔서를 바르게 읽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얼핏 보면 분노와 가슴 아픈 심판을 너무 무섭게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자녀들을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데려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6장, 7장을 보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원인과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이제 설교로 경고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과 심판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안에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편애로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왜 그렇게도 온전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6장 2절,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 너의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에게 내리는 나의 심판의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 예언하라라고, 뭐 거기에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이 원래 지형적으로 이 큰 폭의 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운 데 살기 힘드니까 선선한 곳에 살려고 대부분 산 위쪽에 집을 짓고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의 삶의 또 곳곳에 지금 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이미 모든 삶이 미신에 젖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선포하라는 거죠. 이들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짓들을 했다는,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살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냐,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산을 향해 그 심판을 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칼이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다 죽일 건데, 그 죽이는 칼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될 거고, 그럼 그렇게 결국엔 다 포로로 잡혀가서야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고집, 음란한 우상숭배, 자기 욕심, 자기 욕정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진실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 약속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된 애가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갓 태어난 동생을 시기한다고 그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에서 살지만 호주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또는 호주의 법을 모른다고 이걸 아예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해받는 게 아니에요. 비난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아, 나는 한국에서 오른쪽으로 운전을 했어. 이래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다가는 여기선 대형 교통사고로 다 죽게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우상숭배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이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우상숭배, 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건 아주 극에 달아있는 걸 여러분 분명히 잘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도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대적하고 부딪히고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런 현상이 어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아주 뭐 자랑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가 죄가 아니라고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대로 보면 전부 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걸 통해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지금 두 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 권세진 자, 돈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으리으리한 뭐 고층 펜트하우스에 거하면서 거기다 우상산당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껏 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짓밟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빈익빈 부익부,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뭔가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이 바르게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장에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선포하죠.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가 BC 586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임박한 이 재앙의 끝날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포로로 잡혀온 지 한 5년째 분을 받았고 6년째 이런 선포를 한다면 이제 불과 뭐 6년밖에 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혀서 두 번씩이나 그런 이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유다의 남은 이 고작 이 고관 대작들과 먹고 살만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선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다시 말하면 긍정의 말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거나 때다 붙여 쓰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안심시키며 살았던 거죠. 근데 요즘도 우리가 이 말세지만이라는 말, 이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마치 우리는 뭐 종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알게 되는 건 이 종국사적인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역사의 종말은 뭐 곧 다가온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오진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인간 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 진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나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7,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말은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20대 이상이었을 일 거니까 벌써 한 5, 60년 안에, 예? 많아봐야 뭐 7, 80년 안에,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는 종말, 죽음을 본다는 거죠. 그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살피고 있는 이 남유다 이 마지막 역사들은 이제 곧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될 우리에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나의 얘기고 나를 향한 경고고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내 생애에는 이 마지막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내가 언제든 그분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더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장에서 11장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또 오해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가 왜 이런 지경인지, 그 예루살렘과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핵심적인 곳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환상을 통해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가 이제 여섯째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된 후 6년째 되는 거니까 BC 591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한 5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유다의 장로들, 유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이 그때 나이가 한 31살 정도 됐을 때, 근데 장로들 같은 경우 보통 6, 70대가 훨씬 넘어간 사람들이겠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알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실문하고 비난하려고, 따지려고 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겔의 뜰에 장로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얘기가 에스겔에 계속돼요. 에스겔 14장, 20장에도 또 나와요. 근데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점띠점은 네가 예루살렘과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아니라 비난을 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전쟁 중에 돌아다니다가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곤란해서 잡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정치 현장이나 뭐 종교적 지도자들의 어떤 현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그 시기를 그 이게 견뎌내던 그런 어떤 나라의 지도자급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이런 노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이걸 가지고 이 젊은 에스겔에게 네가 뭐 경험해봤어? 너 해봤어? 이래가면서 만약에 따지면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한 걸 그대로 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30밖에 안 된 사람이었잖아요. 잡혀올 때 25살이었으면 제사장 인턴십 하다가 잡혀왔을 건데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대응하여 선포는 하지만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현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데리고 가시는 그런 환상을 봐요. 지금 성전 그래서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그 현실을 쫙 다 드러내시죠.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 뚫려 들어가는 북 향한 문에 이르시니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머리채를 데리고 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예루살렘 북쪽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을 향한 문이었는데 인간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소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면요. 이 자기 욕심이 이게 충족될 때까지 바닥을 쳐도 모르잖아요. 바닥을 칠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성욕이 가득 차버리면 그 욕구를 풀기까지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이 미디어 저 뉴스 자료에 보면 뭐 사람을 막 겁탈하는 일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데는 남녀가 뭐 동영상하던 관계를 갖던 걸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이걸 뭐 인터넷에 폭로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처음에 그들이 욕정, 성욕에 사로잡혀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서로의 몸을 탐닉할 때는 몰랐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 욕심이 다 바닥칠 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성소예요.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정말 내부 사정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르게 전파하고 알게 하고 그 장소, 그 교회. 그런데 그 바로 그 성소, 그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성도가 그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도, 목회자라도 돈 욕심에 빠지면 교회에서 사기치는 장소, 교회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성도 목회자라고 해도 정욕에 빠지면 교회도 음욕을 행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정욕과 욕심에 찬 행동들을 얼마든지 뭐 성경을 동원해서 정당한 듯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결국엔 돈하고 여자 그 몸 탐닉하는 그런 짓거리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런 거룩함을 세워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속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로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바른 길, 의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그 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 리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아주 하나같이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 제사장, 목사, 리더들을 보통 이제 우리 오늘날도 그냥 교회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막 화장실도 안 가는 막 신급 어떤 계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 전도사 뭐 이런 리더들이 그러 보인다는 거죠. 거룩하고 뭐 하는 것마다 뭐 늘 뭐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면서 정말 엄청난 뭐 하나님과 동기동창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는 정욕과 탐욕이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성전에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더한 죄악들을 고발하시는데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차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성소에 비밀한 방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장로 70명이 있고 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반은 뭐냐면 이 사람은 요시아 왕 때 그 율법서를 읽어주던 서기관 사반, 그러니까 말씀을 다루던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그래도 경건할 줄 알았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서기관들까지 그들의 그 자녀들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께 뭐 자기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게 뭐 이러냐 큰 소리 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의 속, 그 예루살렘 지도자, 목사, 장로, 리더들의 그 속 현실은 마음 구석구석마다 이런 추악하고 음란으로 가득 찬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욕정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정이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 거룩한 곳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가 더럽혀지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특히 직분자들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거룩해 보이잖아요. 뭐라 말할 수 없이 선해 보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겉으로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진짜 모습은 거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난 다른 곳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은밀한 그곳 교회에서 돌아 나가는 순간 아니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뭐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투기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우상 술책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사탄도 못 찾는, 사탄이 그 어둠 속에 빛을 찾아내서 빛을 좀 어떻게 꺼려고 노력하는 존재인데 가보니 다 깜깜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교회가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맑고 빛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탄도 누구든 들어와서 어울릴 수 있는 어둠침침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 빛을 비추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의 약속은 늘 뒷전이고 저버리고 영적인 일에는 무기력하게 그지없는데 그런데 세상의 일, 자기 욕심대로 뭘 하고자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정력적으로 막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성도로서의 삶이 전혀 없고 항상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동원시켜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막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데 이래가면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께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이런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 노련한 이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도 아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들의 열심과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장로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고 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리더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이곳에 세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거짓 죄책감에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분명히 살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또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처럼 스스로의 의에 취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따지고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교하고 닮아가는 기준이 옆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삶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종종 말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고 교회에 늘 거하고 뭐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직분자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지금 여기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과 같이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비교하는 세상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외치는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기에 당신이 그 성전을 이제는 떠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 중심 은밀한 곳에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죠. 이사야 1장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뭐 소용이 있냐? 수염새 피를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제발 이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BC 745년에서 695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니까 에스겔의 활동 시기로 보면은 2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좀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이러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27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라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언약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그릇된 길을 가는 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을 바른 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터져나왔던 하나님의 진심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몸만 교회당 건물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절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